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많이 잦아들고 있는 건 같아요. 많은 분들 확진자가 한 20명 정도 내외라고 말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아직도 또 많이 확산되는 나라도 많고 또 이웃 나라 일본에도 또 이제 확산 지금 일로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우리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두고 그대로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전 세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우리만 뭐 회복된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즐거울 것이 아니라 좀전 세계를 두고 좀 기댈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냥 우리 가족 보호하고 우리 가족 위생 청결하게 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물건 사가고 쟁여놓고 그리고 안 만나고 또뭐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세계를 두고 민족을 두고 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민족의 슬기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14개 교회에 각 성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계속 또 설 한달 동안도 주 앞에 묻는 귀중한 시간이 돼야 될것 같고 앞으로 2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더 공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을 이제 자제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자라고 한 것이 이제 한 2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뭐 상황과 추이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계속 기도 가운데 머무시고 같이 인도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도 한번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청년에서도 좀 한두 번좀 봤었고요. 계속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전달하는 가운데 있고요. 이 말씀을 하는 어떤 방향과 작은 목적이 있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 풍성한 구원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또그 부분을 두고 좀어좀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냥 한 선만 쫙 정해놓고 구원을 넓히자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그 의미가 되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발견하길 원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안 들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고 그런 좀 시간들을 삼고자 말씀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7장 1절부터 원래는 7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장 1절부터 7장 6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뭐 누누이 뭐 매번 그뭐 수요일 날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릴 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많이 잃어버리고 또 일상생활 하다 보게 되면 놓치는 것도 많고 또 희미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금 뭐 성경에서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그런가 한번 말씀을 좀 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모르는 비밀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할 때그 하나님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냥 절대자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삼라만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누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하나님이고 절대자 개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착하면 축복하시고 악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인류애를 무조건 가지고 살면은 그를 축복하시고 공공의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사람 그들은 굉장히 축복하시고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윤리라는 것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제 행하시고 구원 계획했던 창세전에 구원했던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내용들을 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 우리는 안 봤잖아요. 이거를 안 본 이 사실을 믿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각 나라를 나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비춰지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비춰지냐면 세계여행 많이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세계여행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가면은 그 나라 교회에 갔다가 그 동네 좀 거닐다 오는 것이지 사실은 뭐 그곳에 관광지를 가라 그런 가면 사실상 어쩌면서 고생만 하고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갔다 와서 한 또 보름 간다는 것도 아프기도 하고 몸이 체력이 소진되고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관광지 가서 셀카 찍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또 어쨌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제가 가장 걸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래?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 말 제가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당대 세계 뭐 밥 먹자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밥을 못 먹어도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왜 그래?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냥 화해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안 본 사람들은 기본 출발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은혜. 우리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들은 운. 이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 그럴 때 그들은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복음으로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할 때 사회에서는 그냥 욕심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이 땅에 막 굴복하자 그들을 군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엘리트, 실력과 스펙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두 군데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거기에 목을 메고, 그렇죠. 그러는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만 없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착하면 구원받겠지. 이순신 구원받아야 되고 신세림당 구원받아야 되고 이일곡 이황 월지문도 강감찬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각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이 진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원래 그 의도를 진짜로 알고 있는 건가를 계속 그런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알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은 그래서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원하는데 우선 1절부터 말씀을 좀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7장까지 오기 전에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장에서는 이방인들 너희 죄인이야 1장 초반에 복음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선자를 통해서 미리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 3절인가요? 1장 2, 3, 4절인가요? 복음은 요약해보게 되면 2절에 복음이라고 나오고 4절 그 끝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 내용이 복음인 거.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낫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사실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똑같다. 이제 유대인이 죄인이다. 2장이에요. 3장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인 그 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득하고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해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주신 성령의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죽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음과 우리가 동참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죠. 아담의 그 죄가 우리 죄였고 실제 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6장 뭘 말하고 있습니까? 5장의 죽음이니까 6장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과도 너희가 연합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7장에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 믿음, 죽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내용이 죄와 5장 내용이 죄와 연합. 너희도 죄인.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했어. 6장도 부활과 너희는 연합되어 있어. 너희는 지금 의인이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와서 그걸 뭔가가 합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7장 1절 그런 좀 눈을 가지고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있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제한받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법 이야기를 꺼내요. 7장 2절 말씀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지금 주체 중심은 누구냐면 여인이에요. 여인. 그렇죠? 남편이 아니야. 여인이 지금 그 주 메인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무, 책무, 어떤 그 도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남편의 집 안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법을 말을 했고, 법. 예. 법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법과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야. 남편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은 편한 말로 해방된 거야. 그렇잖아요. 해방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1, 2, 3절을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보세요. 법이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 속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원래 속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었는데 율법이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너희를 장악할 수 없고 너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나요? 6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1장에서 말했어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4장에서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5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네 죄를 실제 네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6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실제 너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이라는 살아나신 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렇죠? 가서. 전 이 말에 굉장히 그 은혜가 됐어요. 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냥 보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 갔다는 이 부분들을 저는 어떤 바울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거를 함께라는 말로, 그렇죠? 함께 연합이라는 말로 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 쪽에 있다가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넘어갔냐? 그 내용을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이고 율법 안에 있다가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왜 넘어갔냐? 잠깐 제가 금요일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를, 진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진노를 알아야 되냐? 그 진노가 큰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해결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 그 진노를, 그 죄를 위해서 실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 결혼 이렇게 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인 그런 내용들이 쉽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안 하고 있는데 앞에 한 얘기들이 이미 결혼 얘기를 하고 있고 법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4절 말씀을 이거 말하려고 실제 말씀을 앞에 거론한 거예요. 아,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살아가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그에게 가서 그와 우리가 결혼하였구나. 그와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연합되었구나라고 저 개인에게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넘어가 보니까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원래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계속 율법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 타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망의 왕을 위해서 해야만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죽었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남편에 대해 죽었고 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왕적이면서 영적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12강 내용에서 2강에서 잘 이미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상태 이걸 원죄라고 말을 해요. 우린 잘 쓰지 않지만 일반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실제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아담의 그 죄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치러야 되냐? 내가 아담만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진노가 있냐? 성공해도 망하는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이에요. 그런 진노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한평생 살아가도 율법이 그에게 사망이 그를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법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 모르는 땅에 가고 모르는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사단의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무속사역을 할 때 무속인들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모 공고를 나왔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박수무당을 본 적도 있고요. 천호동 쪽에서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며느리가 무당이에요. 이런 거 본 적도 있고요. 제가 듣기는 총신대 무슨 신학교를 나온 박수무당을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밤새 징을 때리고 막 그런 데 아무도 한 말도 안 해요. 왜? 무속인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겁이 나가지고. 전 그것도 모르고 반바지 끌어 언니 입고 올라가서 뭐 따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막 그랬던 적도 있고요. 또 실제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서 사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많이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단의 자악해 딱 장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정신병원 사역을 한 2년 반을 했어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병원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아이들과 들어갔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걸려서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모습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중에 형수님을 보면서도 아, 이렇게 사단이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나쁜 짓들을 하면 사람들을 장악하는구나. 이 부분들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 가운데 매였던 얘기는 그 가운데 매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란 말까지 다 하잖아요. 그 흑암은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단어가 흑암이에요. 그렇죠?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2절 말씀에 흑암, 혼도 공허라고요. 이게 적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경을 쓰는데 창조한 그 다음 구절이 흑암, 혼도 공허라는 것이 이게 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 사람들이 탁 이렇게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남편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한때는 원래 인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에요. 근데 언약을 준언약을 순종치 못하여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단절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자체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와 연합되어 있고 사망과 연합되어 있고 또 율법과 연합되어 있고 흑암과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한 가운데 한 평생을 열심히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현장 전도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얘가 착한 거야.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랑 복음적인 얘기를 깊이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아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눈에서 그 선한 눈에서 나오는 그 눈 깊은 순간 나오는 그 불신앙. 사단을 본 건 아니지만 뭔가가 그런 느낌. 아 저 눈 깊이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그 착한 눈에서, 그 선한 눈에서 그런 걸 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아, 잡혀 있구나. 사단이 장악하는 것이 맞구나. 장악. 딱 붙잡고 안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사망의 왕노릇 그려. 사망이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사람들을 잡은 거야. 매가지를 딱 잡고 머리를 딱 붙잡고 그 인생을 딱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년 시절 때 어느 게 지하교 전도사 있을 때 복날에서 복날 그때는 그게 좀 많았어요. 오토바이가 개를 이렇게 넣어서 철장 안에 넣어서 가더라고요. 아마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 한 마리가 줄 묶인 거예요. 이렇게 다 못 넣었어 개를 너무 많아서. 오도배가 쭉 가다가 좌회전을 쭉 하는데요. 걔가 못 따라가잖아요. 걔가 붕 떠가지고 세워놓은 그 맥주 박스에 탕 부딪히는 거예요. 깨갱 그러는 거죠. 끌고 나가는 걸 한참 봤어요. 그때 한참 전도할 때이기 때문에 연남동에서 무술관장 들어갈 때였어요. 뭘 느꼈냐면 아 저렇게 매여 있구나. 저렇게 한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거 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왜? 딱 장악되어 있는 거야. 굳이 이것을 각 가문과 가정에 있는 많은 것들 그걸 다 들어서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합이에요. 누구 연합이냐?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사망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선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본받겠다라고 따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행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누가 한국인입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한국인인 거예요. 누가 미국인인가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중생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니까 7장 말씀 보니까 율법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몇 절입니까? 쭉 내려가면은 6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있을 때는 계속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렇죠? 계속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매였던 그 율법에서 6절 말씀인가? 6절 말씀. 네, 6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래요.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어딘가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에서 나온 그 사람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있고 또 은혜, 생명이 있는데요. 율법 안에 벗어난 사람은 율법 바깥으로 나갔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이나 은혜 안에 둘 중에 하나는 소속되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 있던가 생명에 있던가 빛에 있던가 어둠에 있던가 아담 안에 있던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던가 그것이죠. 율법에 있던 사람이 벗어났다는 그 얘기는 은혜 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막 계속 말하는 사람, 그도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지만 실제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그 사람, 그도 확률이 높지만 실제 누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얻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앵무새처럼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을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자, 그 은혜가 감동된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야. 누가?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태어났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각 개인들이 각 개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맞는가? 이 이야기는 완벽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말을 의미하진 않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체험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체험되는 거, 나를 보고 경험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적은 자라는 믿음의 적은 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낙심과 내게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 체험된다고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 삶을 통해서 주를 향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말씀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개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딱 넘어지면 정상 가까이 갔다가 저 입구까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은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계시가 안 돼도 성경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왜 믿음의 1번으로 삼았냐? 우리 왜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을 하냐?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까지 나아갔냐? 자식 이삭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릴 정도까지 그 앞으로 나간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서 율법에 잡힌 자로 한 평생을 살았던 자였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이 율법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바를 그걸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본인을 비하하셔가지고 천사보다 낮은 곳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피로 이것을 만족시킨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갚아버렸어요. 이걸 보고 속죄 그래요. 속전집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 속하신 거예요. 다 내가 낼 어떤 빚을 내가 낼 차비를 앞에 간 우리 아버지가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실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것을 끝내신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뭘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 깊이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되고 이 부분이 계속 알아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큰 글자로 보이고 이 부분이 계속 크게 보여야 됩니다. 연합이란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만큼 내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율법이 7장 6절쯤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선하다. 율법이 선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다 못 지킬 때 우리에게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구절 보면은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네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고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내가 원래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알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족 옷을 해입혔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드릴 때 그걸 못 죽이게 하고 대신 수양을 드렸어요. 출애굽할 때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또 모든 항상 제사 지낼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였냐? 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참 제사를 드리시면서 이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갚을 필요 없다고 되뇌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으로 옮겨졌는지가 계속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율법이라면 지금 남편은 은혜인 거예요. 옛 남편이 아담이라면 지금 남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옛날 남편은 나에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남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는 뭐냐? 의미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과 연합,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인도받는 거예요. 연합을 생각할 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붙임 비용, 연합입니다. 포도나무, 나무와 가지 비용, 연합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셨고 내가 그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가 머리고 내가 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이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나도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그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건설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옛날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계속 마귀가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장악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장악된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않고 모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장악된 자예요. 그러나 오늘 7장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민이 나와요. 내가 다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계속 제법을 행하고 있다. 이거 어찌할꼬? 말씀 볼까요? 7장 마지막 부분 보면요. 7장 25절인가요?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믿고 죽음과 연합되었고 부활과 연합되었고 내가 율법에 다 충족시킨 것도 알고 있고 율법에 죽은 걸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늘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좀 더 읽어드리면요. 더 의미가 여러분에게 빨리 갈 것 같습니다.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지만 죄의 본성은 내 원래 본성은 자꾸 죄의 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우리 평생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모습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흠도 섬도 없는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 저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야. 뭘 알 수 있냐? 옛 자아가 죽었지? 십자가에 내 몸이 못 박힌 것이지? 옛 본성은 살아있는 거야. 주를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계속 알아가고 계속 믿어가야 되는 거야.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32살 때 그 믿음, 그 믿음만 말하는 게 아브라함 때 처음에 믿음으로 봤으면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를 어디까지 키워나가느냐, 자식 이삭을 드리기까지 키워나간다는 걸 보면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체험이 되는 거죠. 너무 연약한 모습이.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줄 알고 네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불렀다니까. 이 말 자체가 의미가 큰 말입니다. 네가 살려고 마음먹을 때가 아니에요. 네가 아 내가 좀 죽어있네 이거 아닌다라고 깨달았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아 우리 내가 주업에서 화이팅하면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거나 결단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신부지만 이런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지만 신랑의 어떤 신랑의 좀 안 맞는, 격이 안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려고 하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누리는 축복을 몸이 못 누리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몸이 누리는 축복을 머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구혜진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전 집을 샀어요.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아내 거죠. 남편 모든 것이 내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지금 현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능, 그리스도에게 있는 축복, 그 안에 있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연합을 그렇게까지 생각해내지 않으면 연합의 의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수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알아가지 못하고 계속 옛날에 있던 그 아담 안에 있던 그것을 계속 지금도 막 연민하고 있고 그것을 뭔가가 모르게 계속 추억이 있고 거기 있었을 때가 꼭 광야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참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건너면 더 이상 못 돌아간다니까요.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그 상황에서 못 건너간다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면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은혜보다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얘기는 결혼, 그렇죠? 혼인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누가 신랑이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신부냐? 우리 나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열처녀 비유 보게 되면 열처녀가 다섯 처녀가 슬기롭게 늘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자존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이 어느 한 시점에서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도 믿음이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 알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 말씀을 듣는데 신경질 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막 그냥 소름이 끼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억울하다. 아니, 말씀 듣는데 아무렇지 않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택한 백성들은 연합한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 말이 안 들리겠냐고. 네? 오래된 중년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열처녀라고 말하고 처녀라고. 그리고 그 결혼이 오래된 달콤한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되게 막 결혼해서 사랑에 가득한 가정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겠냔 말이야. 신부가 신랑을 안 바라보겠냔 말이야. 신랑의 신부를 안 바라보겠냔 말이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 아니야. 그 교회를 그렇게 오죽하면은 내가 머리고 너희가 몸이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안 보호하시고 안 돕고 그냥 던져놓겠냐 말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혼이 밝아지고 말씀들을 통해서 막 충만함이 들고 특히 나에게 큰 수십억의 돈 생긴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평안이 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 큰 게 아니구나라고 보여지고 하느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래 살게 되면 인간은 그렇지만 보세요.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포기하겠냐고요. 아니, 결혼한 상태인데 신랑의 신부를 보호하지 않겠냔 말이야. 아, 신부가 신랑을 안 바라보겠냔 말이야. 거기를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고 얼마나 기쁜 얘기인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비유를 다 하실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다른 종교 속에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는가? 불경을 잘 모른다면 불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묘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철학적인 접근과 그런 것만 그냥 지식적인 그냥 그것만 가능하지 실제 이런 실질적인 표현이 있냐 말이에요. 아가서 같은 걸 보세요. 이걸 딱 생각하고 아가서 읽으면요. 와 이게 뭔가가 아, 그렇지. 이렇게 아내를 향하여서 신부를 향하여서 신랑의 사랑이 크구나. 천사를 만드신 분인데 천사 밑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허락하신 분인데 그 아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이 승천해야 되냐? 승천해야지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도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있던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모든 만물 속에 편재하시지만 원래 일을 다 이루시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원래 있는 위치로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현재다. 그렇죠? 오늘 신학자는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지금이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현재가 우리 현재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연합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계속 살아가면서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파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우, 이제 보니까 신부가 마이너스 20점이네. 파혼! 그럴 수가 없어요. 파혼시킬 것 같았으면 진작에 구원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세를 보고 고른 게 아니라 원래 생판 하나님 모를 때 구원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은 예지, 아시고 예정 정하신 거예요. 알고 정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 구원하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내 부족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겠다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요. 수없이 많이 하지만 성경 여거적을 다 읽으면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때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막연한 인류의 위를 위한 사랑, 동네 쓰레기 줍는 사랑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을 그리스도 사랑과 동일시킬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법 아래에 있을 때 남편 아래에 있을 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그 남편 아래에 있지도 않고 지금은 법에서 해방되었고 은혜 가운데 들어와졌으며 그 남편과 있지 않고 새로운 남편에게로 왔단 얘기예요. 근데 법적으로 새로운 남편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율법의 우리를 통치할 수 없고 율법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편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있는 그 모든 영광이 내 건 거예요. 내 거. 이거는 아동틱한 얘기지만 실제예요. 남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내 거라고요. 우리가 실제 현실 속에서 다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제 게 어디 있어요? 다 현사모 거지. 예를 들어 현사모 거에서 다 내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부부간에 정확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울이 지금 여기에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면서요. 안 했는데 여기에 억점을 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 그와 연합되었구나. 왜? 앞에 5장과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합되었다. 그래서 끝내 우리는 그분과 혼인한 사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거. 우리 구원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 않겠냔 말이야. 아내가 아파요. 버리고 도망갈 남편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건 이제 이 땅의 이야기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 버리고 가겠냔 말이야. 저쪽에서 평가하고 계시겠냔 말이야. 네? 아니면 한 번만 더 걸려 너 세 번째야. 이게 고문의 정 그려가면서 너 지금 열 번째야. 너 한 번 더 하면 번개 친다.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대 세계복음을 하면서 언급을 잘 못하는 단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발견되면 좋겠어요. 신랑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발견되면 좋겠어요. 말씀 몇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께서 뭐 알게 하시냐? 영시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뭐 주의 음성을 듣는다랄지 환상을 본다랄지 이런 경험이 뭐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뭐 밤중에 자는데 영시가 전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못 듣고 좀 꿈도 잘 안 꾸니까. 근데 말씀 볼 때마다 뭘 느낌이 드냐면 내가 부족한 걸 너무 인정하겠는데 너 응원한다 이런 어떤 확신. 그리고 아 성령께서 날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들이 계속 드는 거 있죠.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과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이런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전 1장 30절 고전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했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가 구원함이 되셨죠.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같이 교회를 뭐 남편 아니야 남편을 애써했던 한 부분의 말씀인데요.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뭐하고 계시냐? 양육하고 보호하신대요. 그렇죠?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냐? 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신랑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양육하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가 패대게 치겠냔 말이야. 뻥 차버리겠냔 말이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믿음이 약해질 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두면 안 되시고 한참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도받을 거 주 앞에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잘 보세요. 그렇죠? 그들 홍해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세상 난제죠. 지옥 가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간구하세요. 빈정되지 마시고 뻣뻣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시라고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나에게 주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게 달라고 알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쭉 앞에 2장 1절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4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6절 말씀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과 함께 그의 부활과 함께 보좌의 권세와 함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부족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준비가 덜 됐는데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을 하고 너무 귀엽다고 말을 하고 이쁘다고 말을 하고 난 너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온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들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악어로 깡으라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가득할 때 나라를 사랑해야 독립군으로 나가서 자기 몸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에서 사랑이 없으면 의무로 이걸 하겠냔 말이야. 의무로 이렇게 당사복회를 갈 수 있겠냔 말이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빨개가지고 이거 말하는 거에 다른 거 말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 복음이 모를까? 복음도 아닌 것들에 붙잡혀서 편을 가르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찌르고 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고 아 내가 그런 의미 가운데 연합된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구나. 이 은혜가 발견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는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